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보다 보니까 참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주일 아침에 움직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다 성경책을 끼고 혹은 가방을 메고 혹은 어디론가 때는 부부가 같이 교회를 가고 또 아저씨 혼자서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주머니 혼자서 가는 사람도 있고 참 예전에 보다도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에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관심이 있으면 교회에 나가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가득해. 다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제 교회 시간이 끝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럼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교회 밖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때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런데 조금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교회 얘기를 한다든지 때로는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때 우리들은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지만 우리 직장의 부장님이 뭐 차장님이 혹은 이사님이 혹은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모를 때는 그런 감정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볼 때 그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나타날 때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 친구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를 때는 별다른 감정이 없다가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때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기쁩니까? 아니면 좀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교회 안 다니니까 구원을 못 받겠구나.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갈 텐데 불쌍하다. 그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돼서 그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그 구원받음 속에서 그 삶 속에 생명이 생기기를 그 생명 속에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는 것입니다. 없던 감정이 그가 불신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들 때 신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때로 세상에서 만나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신자들을 볼 때 같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믿는 사람을 만나서 참 기쁘다. 또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행복하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같이 믿는 사람이 있으니 든든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정말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때로 밖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땐 불신자들에게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은 뭐냐 하면 때로 그가 믿은 대로 옳게 살지 못할 때 신자이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올바로 살지 못할 때 그때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삶은 왜 저럴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우시겠으며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나서 주님의 모습은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또 그 안타까움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40일 후면 승천하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여행도 좀 하시고 혹은 또 제자들과도 함께 재밌게 좀 노시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또 만났던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승천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좀 만나서 교제도 하시고 또 지나갔던 그 이 세상에서의 그 장소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혹은 그런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뭘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과거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이곳에 오리라 라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성경 공부가 가장 핵심적인 성경 주해가 가장 핵심적인 성경 강해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성경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십니다. 연약함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온전치 않는 이 제자들 또 신앙은 있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신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11시 예배를 나오고 어떤 분들은 9시 예배를 나오고 어떤 분들은 2시 예배, 어떤 분들은 뭐 7시 예배, 우리는 9시 예배는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딱 11시, 2시 예배가 있지만 여하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굳게 서라. 그 연약함을 강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함을 보여주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근데 주님의 가르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이기도 한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과거가 현재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이 현재는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경 공부는 계속 진행됩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게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겠지만, 복음은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중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에게로, 온 족속에게로 퍼져가는 일입니다. 이 원대한 꿈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미래로 나아가자. 나를 믿는 자들아,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가 이 미래로 나아가자 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인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이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모든 신앙인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신앙인들은 저는 증인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 일들이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고 말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 자체가 또다시 안타까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가족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친척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친구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계속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새롭게 바톤 터치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아주 본질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이 일을 해주실 또 누군가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만으로도 완벽하지 않은가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가장 본질적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엔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애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부가 나오셨고 성자가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해서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그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적이거나 혹은 돌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예전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래도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신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율례를 온전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개를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그때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보여주시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모른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다 믿음만 있습니다. 다 구원의 확신만 있어요. 성령 충만은 가끔씩 성령 충만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성령 충만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런데 그것을 외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넷 중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너무나 빠져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뭐 대여섯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서 한 시간만 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게임을 한번 시작해서 내가 딱 지금 내가 중독돼서 대여섯 시간 혹은 날밤을 샌단 말이에요. 근데 날밤을 새는 이런 모습 속에 날밤을 새지 않고 적절히 통제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인터넷도 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그러나 이미 중독된 그 사람에게 인터넷이란 절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인터넷을 그만두고, 중독된 그것을 그만두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이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더 좋은 방법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를 내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유혹일 뿐이에요.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는 뭐냐 하면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우리들을 움직이십니다. 제자들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실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론입니다. 이제 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증인된 삶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이제 살아야만 한다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50절 5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어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는 것이에요. 이 베다니라는 곳의 의미를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 베다니라는 말은 벳아니라는 뜻입니다. 벳아니. 그럼 벳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말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집?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의 집. 뭐 동일한 표현으로는 벳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레헴 하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이고, 다 벳모예요. 벳모. 떡의 집, 뭐 하나님의 집, 무화과의 집.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말을 통칭되고 있느니 베다니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가 원래 뭐 하던 곳이었는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다니는 원래 뭐 하는 곳이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사건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베다니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바로 그 시작된 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애초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가장 첫 번째 장소인 베다니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첫 번째 시작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뭘 하셨습니까? 그리고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어요. 이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정말로 주의 미래를 위해서, 주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베다니에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축복을 해주셨을 것이에요. 뭐라고 축복하셨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여하튼 애초에 시작점으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때로 우리들은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 위치에 놓이기도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많은 것을 쌓아왔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아픔이기도 하고 단체적인 아픔이기도 합니다. 뭐 교회가 쪼개어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뭐 장로고 집사고 또 권사고 모고 순장이고 자 교회를 바꾸면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벳아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회개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지만 원래 그래서 능력을 받은 것이었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씨름하고 저렇게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 전도도 잊어버리고 선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처음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애초의 목표를 기억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지만 그들을 성에다 주님은 놔두신 게 아니라 성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 밖에다 두셨어요. 이제 그들은 성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좀 더 자세히 나타나 있지만 여하튼 생략해서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시 출발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되밟아 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자기의 의지로 부모의 의지가 아니라 친구의 의지가 아니라 혹은 가족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은 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지를 생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의 동행한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교회가 아닌 두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세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가 갈 수 있고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 갈 수 있고 한 직분에서 두 직분, 세 직분으로 갈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동행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결국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동행한다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미래를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단지 주님의 과거만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현재만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미래를 아는 자들, 그 미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그의 어린 시절만 안다면, 그의 과거만 안다면 그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 그 조그만 꼬맹이. 그러나 그의 청년 시절을 안다면, 오, 그가 이렇게 자랐네. 그러나 그의 미래를 안다면, 그가 장성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가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많은 사람을 돕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것을 따라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죽은 분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리고 승천하신 분. 아닙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분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죄 짓는 자들을 회개케 하며 예전에 더럽게 살던 자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예전에 악하게 살던 자들이 의롭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따라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이해하는 자들이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스쿨은 한 학기에 한 번씩 교실 내에서만 이제 학교에서 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또 분기마다 한 번씩 외부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가 다 비는 거예요. 학교를 오면 안 돼요.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교회가 서울 저쪽, 그때 저희 학교가 강북에 은평구 신사동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때로는 저기 강남구 역삼동에 충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여튼 막 여기저기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버스를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되기도 하고, 그를 삼삼오오 짝에서, 야, 넌 어떻게 갈래? 난 이렇게 갈 거야. 같이 갈래?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찾아와야 돼요. 그 시간 내에. 그리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주석 체크를 하고, 주석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기합을 받고, 주석 체크를 하면 그럼 이제 성적을 받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학교에 늘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늘 익숙한 패턴으로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은 정말 버스를 타고 걷고 그리고 한참을 가야 하는 그런 어떤 구도자의 삶을, 마치 그런 탐험가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어떤 강제도 없는 것 같았지만 또 어떤 뭐 끈도 없고 어떤 뭔가 나를 붙드는 것도 없었지만 내가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그리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하게 만드는 게 지금은 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변에 뭐 권유, 만류, 혹은 뭐 무슨 환경? 그러나 그런 것이 때로는 다 없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이 아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따라 나가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뭐가 어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놓으십니다. 여러분을 베다니에 데리고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그럼 다시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나는 바다로 갈래? 나는 산으로 갈래? 나는 다른 도시로 갈래? 그것은 안타깝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베다니에 놓고 그 축복하시던 그 축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받았던 그 축도를 잊지 마십시오.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속에 굳건히 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야지. 마치 본능적으로 다시 한번 그 성삼위 은혜의 도우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신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베다니로 내려놓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직분도 사라지고 이제 의무도 사라지고 이제 모든 그러한 우리를 얽어매었던 멍에도 없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이제 다시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성경 공부의 내용과 주님이 보이셨던 모든 미래에 대한 주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또 나름대로 삶 속에서 베다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이나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 죄악과 짝하다가 주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또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큰 기쁨 중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도 다시 시작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한 주 동안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소망이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2장 같이 부릅니다.